지난 한 주간에 주로 영성가들에 대한 책을 몇권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14세기 영국의 노르위치의 여성 영성가 레이디 줄리안이라는 분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은둔수도 생활을 일생했던 그분을 가리켜서 역사는 낙천주의 영성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영국이나 유럽 전체는 흑사병이 만연하고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죽음이 창궐했던 그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온갖 것 모두가 다잘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이디 줄리아는 그가 받은 응답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잘될 것임을 믿는 긍정성과 낙천성으로 그 시대의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일생 동안 이어나갔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낙천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긍정과 세상에 대한 낙천적인 신념이 그 근거가 불명확하면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BC 600년을 전후해서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더니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왕국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런 위험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일관적인 예언은 괜찮다.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 가득 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는 그들의 예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입니다라고 왕에게 직언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근거가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매우 위험하고 우리 삶을 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레이디 줄리안이 암흑기를 살던 당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잘될 것입니다라는 희망을 말했다고 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근거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암울한 세상에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또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이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세상에 오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암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고 내일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낙천주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의 희망은 주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물고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비극적이고 광포한 세상에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성탄을 전후해서 베들레헴의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학살되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께서는 먼 나라로 피난을 가야 하시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시대의 폭력과 살육을 멈출 수 없었던 비극과 광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피난 가셨던 그리스도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광포해 보이고 비극적으로 보이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역사임을 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시대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역사에서나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예수님 탄생식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 시대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비극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전 로마 제국 안에 호정령을 내려 철저한 인구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이 호정령의 목적은 전쟁에 동원할 많은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과 식민지에게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는 징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에서의 호정령은 세금 부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를 위한 호정령이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유대인들의 폭동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적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인구조사와 이에 근거한 로마의 가혹적인 조세정책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시민 저항이 곳곳에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로마 황제의 강압적인 통치가 그 땅의 비극과 고통을 가중시키던 시기에 이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존재했다는 역사 사실 자체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요 절망과 불행이었습니다. 그는 이두메족 출신으로 아버지 때부터 전력을 다해서 로마 정부와 접선했고 로마 정부를 설득하여 마침내 로마의 환심을 얻고 이 가나안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권력을 얻는 일에 집착했었고 권력을 지키는 일에 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거나 경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이든 아들이든 모두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새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고 물었으니까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새 왕을 즉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마침내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집단으로 살육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살해 계획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부모들의 품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피난길에 나서야 하는 유아기의 고난의 순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지 못했던 헤롯은 당황한 나머지 1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의 두 살 미만의 모든 아기를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존재가 헤롯의 정치와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는 하나 세상 권력을 장악하시는 왕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오히려 더 나아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시는 원칙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권력에 대하여 경쟁도 위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세상 권력을 탐하시고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등장케도 하시고 물러가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제이십니다. 단지 헤롯이 정의와 사명감에 가득한 마음의 기초의 백성들을 돌아보았더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의 통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지했고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 나라 권력을 의미한다고 착각하여서 살육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살육은 영적 무지와 과도한 권력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 세계에 비극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비극을 줄여나가는 일은 영적 무지와 오해에서부터 인류가 해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우리 사회의 주류지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류정신이 기독교 사상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종교인구 1위를 차지하지만 아직도 지성의 주류에 기독교 지성이 서지 못함은 우리의 과오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할 때에도 교회의 의견이나 신학적 견해를 세상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 지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부터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정답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무지와 오해를 벗어나게 하고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지성의 발전이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사명임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세상을 가르치는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반지성주의를 벗어나고 넘어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신학에서도 사용됩니다. 합리적인 논리와 객관적 타당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치닫는 광신주의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신념에는 충실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설득력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교회를 개토화시킬 우려가 많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다듬어진 명쾌한 논리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갖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오해와 착각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의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세상이 망하고 세상에 비극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고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이 비극의 역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권력자의 오해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세상을 비극으로 만들어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로 전환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그 모든 비극적인 역사를 맡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원래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 수 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해서 이 예수님의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다라는 점을 13번이나 마태복음에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 독자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설명은 예수님 탄생 사건을 전후한 기록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데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구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2장 6절 말씀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미가 5장 2절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 말씀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애굽피신과 다시 이스라엘로의 복귀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18절 말씀은 베들레헴의 통곡이라는 이 18절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건들이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이러저러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임기응변식의 역사 대응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는 직설적으로 메시아 오실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구약의 여러 제도나 또는 여러 인물들의 등장들이 메시아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말씀의 경우에는 너무나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 53장은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와는 달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여러 제도나 또는 성전 등의 시설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9장 2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 모두가 그림자의 모형이면 그리스도는 그 모형의 실체요 그림자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요 신약은 그 구약의 성취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성취되어 갑니다. 사람의 뜻이 무너질 때가 많고 인간의 계획이 구름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주 자신의 뜻했던 바를 포기하거나 생각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견뎌낼 힘이 없거나 처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십니다.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잉태나 탄생과 살해 위험과 피난 등 모든 일들이 이미 말씀에 예언된 내용의 성취라는 본문의 지적은 예수님의 역사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역사인 것을 설명해 줍니다. 어리신 메시아는 구유에 탄생하시는 고초를 당하셨고 피난길의 고생을 겪어야 하셨고 생명의 위기를 당해야 하셨습니다. 이 출생 초기의 어려움이 인생 말기에 십자가 행로만큼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전진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승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 말씀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승추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난다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기쁘고 슬픈 일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좋고 나쁜 일들이 교차하며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으면 우리 삶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함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약속이 지켜진다 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깃들여져 있음,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정착하신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요셉이 지시를 받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권력의 영구화를 꿈꾸면서 잔혹한 살육을 계속했지만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다음 해의 봄에 여리고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이 권력이 천년 만년 이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으니 인생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주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죽을 날이 있고 인생과 세상 모든 것에 종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망나니가 칼춤을 추듯 인생을 살아온 헤롯은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 어리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강한 칼을 가졌던 자는 사라졌지만 연약한 순 같으신 분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역사는 칼을 가진 헤롯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탄생하시고 강보의 사에 피난 가셔야 했던 어리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의 죄는 언제나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강한 민족이 약소 민족을 차별하면 차별은 박해로 이어지게 되고 박해는 비인도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이 비인도적인 범죄는 가장 잔혹한 범죄인 집단 학살로 귀결되게 됩니다. 때문에 칼을 가진 자의 강한 힘은 자칫 세상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생명의 위협 앞에 피난길에 나서야 했던 구세주의 무기력해 보이는 이 시작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슈마흐라는 신학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의 저서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지금 온 세계가 거대의 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두가 거대해지고 싶은 슈퍼맨 신드롬이나 또는 네피림 정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이사나 해럽과 같이 수만 수천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대한 인물의 요란한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과 애굽에서의 복귀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조용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다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애굽은 원래 피난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난했고 야곱도 요셉의 초청으로 흉년 때 피난하였고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켰을 때에도 일단의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처였던 그곳은 잠시 그쳐야 할 뿐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피난처가 결코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결국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전히 피난하셨던 애굽을 떠나 위험이 기다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새 왕이 되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아비 못지않게 잔혹한 인물이었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의 많은 원성을 쌓고 결국은 로마 정부가 아켈라오를 조기에 폐위시킨 다음 지금의 프랑스 지방인 골 지방으로 추방해버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록 헤롯이 죽었지만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사명이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안전만 생각했더라면 그들의 가나안은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이 있어도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길이었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 가족들의 앞날이 험악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 사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한 분 어린 예수님 행보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신 것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요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 위험한 곳으로 가시는 것도 생애 본래 소명을 위한 구세주의 발걸음입니다. 소명을 따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며 사명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나사렛 예수의 발걸음이 그 시대의 빛이 되었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비극을 만들고 잔혹한 살육의 역사를 만들었으나 어리신 예수님의 나사렛의 복귀는 세상을 평화와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보였습니다. 이 행보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레이디 줄리안이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력자들이 만든 역사는 폭력과 살육과 비극이지만 어리신 아기 예수님이 만드시기 시작한 새로운 역사는 구원과 평화의 역사입니다. 그 한 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나사렛으로 오시듯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희망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 곁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